흔히 동양 문화는 복종과 순종의 문화, 서양 문화는 꿈과 모험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문화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동양에도 도전과 모험의 정신, 그리고 부정과 비판의 철학이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 인생과 맞짱 뜨다.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이 책의 저자이신 성균관대 동양 철학과 신정근 교수님, 그리고 책방 옆집 여자 남정미 씨와 함께 도전의 동양 철학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직접 뵈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물어보세요.
네. 그 책 보면요. 뭐, 당연히 철학, 이제 동양 철학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철학 얘기뿐만이 아니라 영화 얘기도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화도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이제 뭐, 요즘 인문학 대중화라고 그러지만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언어입니다.
예.
언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을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인문학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러나 이제 영화라든지 그림을 보면 그 장면 자체가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미지와 영상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언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다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의 한계를 메꿔주는 게 영화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화를 곁들여서 설명을 하면 먼저 읽는 분이 영화의 그 장면 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한다면
네.
요즘 특히 이제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한테도 좀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철학이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뭐
것 같아요.
영화를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책에서 정말 영화 이야기를 그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 진짜 이 동양 철학을 전할 때 예전과 다르게 이제 형식의 변화들 이제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어떤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이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그 선생님께서 그 신인문학 운동 바로
예,
이런 게 그런 건가요?
예, 예. 저는 요즘 이제 인문학이 열풍이 있다고 그러지만
네.
제 스스로는 열풍이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에 의존을 하는데
네.
이 언어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면서 생각을 쭉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꼭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밀레의 자비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부엌에서 딸과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엌문 쪽에 할아버지 그린이죠. 그린이 안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 엄마가 아기한테 그 접시에 빵 같은 걸 담아서 이게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작은 컷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누구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수천 마디를 가지고 해야 될 말을 밀레의 자비심이라는 그림 딱 한 컷만 보면 끝나버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할 때 저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즉흥적이면서 즉각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의미를 이렇게 어떤 끌어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그도 마찬가지죠.
네, 네.
코미디언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인문학과 결합된다면 오늘날 어떤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이
네.
더 거세고 개개인의 자기 삶에 더 밀착이 되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다른 인문학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신인문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삶에 밀착되는 인문학 그래서
네.
예술과 만나서 그 좀 더 친숙하게 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인문학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만약에 공자나 맹자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떤 식으로 대중강연 했을까요?
공자와 맹자도 일종의 형식은 다르지만 그 교실에서 강의도 했지만 대중강연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 공자도 50세 때 떠나서 한 15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네.
자기 설법을 한 것이죠.
네.
맹자도 마찬가지로 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수많은 재우라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 맹자라든지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학문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은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책이라든지 매체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만 공자와 맹자 시대는 그 사람이 어떤 장소로 옮겨가지 않으면 전해질 길이 없죠.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맹자와 공자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사회상을 넓히고 알리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자기 이야기할 사람들을 찾아서 나선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공자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형식을 떠나서 얼마든지 대중 강연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정근 교수님 학파로 모이실 수도 있겠네요. 신인문학파로.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 순회 공연을 하시면서 강연을 하시면서.
네. 자, 사서삼경이나 사마천의 사기에 갇혀 있던 인물들이 이제 책에서 뛰쳐 나와서. 저만치 오고 있는 느낌. 솔직히 아직 바짝 가까이 오진 않았어요.
지금 두둑두둑두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신호받기만 하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지금. 예. 이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음악 한 곡을 듣고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우림, 피터의 노래. 자우림의 피터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앞에서 공자와 맹자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남정미 씨는 네.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런 얘기 할 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전에 이거 이제 교수님께서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에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네. 대목인데요.
네.
불분불개 몰라서 성내지 않으면 길을 터주지 않는다. 이 말이 진짜 왜 살다 보면 나쁜 놈들이 잘 살아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불분불개 불비불발 거이루 불이사무반 즉불부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분명히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고요. 그래서 다소
저보다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전 진짜 읽으면서 맞아. 막 이렇게 해야지 진짜. 그리고 이제 공자가 돌아다니면서 항상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학습에 대해서 다시 확답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물어봐야지. 모르겠어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교수님 수업 중에서 EBS 처음에 그 인문학 특강에서
네.
제일 1번으로 오는 게 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들으니까 딱 이 말이랑 또 같이 연계가 돼서
방송도 들으시고 뭐 책도 읽으시고
저 아니 지금 오늘 남정 씨 준비 굉장히 많이 책 네. 뭐 밑줄 긋고 노트에 적으시고
장난 아니죠. 지금 저 트럭 몰고 왔는데 트럭에 교수님 책 이만큼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아니, 진짜 네. 그런데 네. 우리가 흔히 그 공자와 맹자를 생각할 때 네. 뭐라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죄송 한 묶음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아, 맞아. 헷갈려.
그렇지만 사실 어떤 200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맞아요.
뭐 사상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닮았다고 하면은 이 두 분 좀 화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안아주거나 좀 징그럽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마 뽀뽀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 고향도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공자하고 네. 맹자는 공자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좀 삐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공자 이후에 맹자도 이제 자기가 공자를 이었다고 말하고
네.
순자도 이제 공자를 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공맹만 말하면 왜 나하고 공순이라고 말을 안 해?
토라질 테야.
네, 토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공자와 맹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문들 그리고 공자 맹자 가문도 아주 친합니다.
네.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묻혀져서 잊혀진 인물이 될 때 공자의 후손 중에서 맹자 가문을 찾아가서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찾아주고 사당도 다 세워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맹자 후손들을 이제 관직을 줘서 어떤 생계를 살 수 있도록 또 마련을 해주고요. 두 가문도 친했을 뿐만 아니라 또 평소에 이 두 사람의 고향도 한 30분 거리. 오늘날 이제 차를 타고 가면 30분이죠.
네.
걸어서 가더라도 뭐 한 2시간 이내에 거리에 네. 살았고 서로 같은 취지를 공유했기 때문에 아마 알아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신정원 교수님의 세 번째 강연을 청해서 들어야 될 텐데 세 번째 강연은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애정을 실었던 인물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 강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앞에서도 약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타고라든지
네.
그 당시에 했던 원경도 이런 사람들인데요.
네.
되게 이제 명나라 이제 중년 만력 이후쯤에 활약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어떤 하나의 어떤 뭐 도덕, 잔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이가 어머니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떼기 위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고모, 그죠?
그렇죠.
만날 때마다 네. 엄마 네.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처음 번에 의해서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제 엄마, 뭐 맘마 이런 발음을 외게 되는데 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라든지 생각들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측면에서 보면 엄마, 아버지로부터 어떤 잔소리 또는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다음에 교과서로부터 들은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인 거죠. 그게 사실 이렇게 족보라든지 기원을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닌데
네.
그냥 내게 익숙하고 내가 나도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의 생각이자 나의 가치관이자 나의 삶이자 나의 목표이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도 그러면 나는 뭐야라고 이렇게 붕괴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자기가 자기 아닌 것들에 의해서 만드는 측면에 대해서 수용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건 나가 아니야.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이 바로 나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요즘 여행에 대한 관심이 다들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취업 준비 위해서 고통스럽거나 힘겨운 사람은 취직을 하거나 여유 있으면 여행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지금 현재 힘든 거를 참거나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취직하면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더 못 가죠.
더 못 가잖아요. 네. 그럼 그때 자기 하는 말이 있다가 어떤 TV라든지 이런 매체에 영화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때 아 내가 가기를 꿈꾸었는데
그곳인데.
근데 못 가자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할 때 아 가야지 나는 떠나야지 이런 사람은 한 비아씩 빼고 나면 몇 사람 없어요. 다 못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린 시절이라든지 젊은 시절에 꿈꾸었다라고 하는 걸 계량할 수 있는 가감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싸워온 것에 대한 불안한 것이죠. 물론 직장인들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갔다 오면 책상 치우지 않을까 이런 소리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단절하고서 여행을 가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왜 여행을 못 가냐라는 생각에서부터 여행을 갈 수 있는 준비, 즉 직장에 다니는 것만큼이나 여행을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이타고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네.
내가 왜 내가 아닌 사람들에게 의해서 들었던 말들을 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이 이제 50대 때 그 나는 한 마리 개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요즘도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이 예를 들어 명동이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리 아니겠습니까? 대학로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네.
그럼 사람이 모이면 남정민 씨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거예요.
네.
우리 저 박혜진 아나운서도 저게 뭔 일이냐 싶어서 네. 쳐다보는데 사실 별거
아닐
수도 경우.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네.
그리고 볼 때 이타고라는 사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키우는 동네에 개가 한 마리 짖으면 이웃집에 있는 개는 그 앞에 있는 개가 왜 짖는지도 모르고 앞에 짖으니까 따라 짖는다. 그러면 또 그 집에 옆집에 있던 개 또 짖는 거죠. 그러면
네.
한 동네가 전부 개판이 되는 거죠. 개 소리로 짖었어요. 따지고 보면 최초로 짖었던 개는 자기가 뭔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못 먹어서 삐져서 짖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개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없잖아요.
네.
첫 번째 개가 경각심을 해서 신호를 내서 두 번째가 도망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첫 번째 개가 짖으니까 따라 짖는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타고는 나의 삶에 그런 게 없을까? 내 삶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맞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시대가 그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대가 어떤 영어든 외국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지리산에서 산장지기 하실 분은 제가 어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실 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전부 다 영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아이들이 다 영어에 대해서 해야 되는 네. 얼마나 골머리를 앓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타고가 했던 내가 과연 내 삶을 원하고 기획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가 기획해서 나로 하여금 끌고 가는 것이냐 이렇게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그러고 봐라 이러는 것이고
네.
원경도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글을 표현하고 특히 이제 뭐 지금은 연애 편지를 한다고 해서 뭐 편지를 쓰는 사람은 드물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편지를 쓰려고 그러면 잘 쓰고 싶잖아요.
네.
잘 쓰고 싶으면 자기가 쓰려고 그러면 좋은 문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남의 걸 뺏기면 미사 여우가 조합됐는데 그냥 진정성이 없어요.
네.
멋있기는 한데.
맞아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원경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독서 성령이라고 내 마음에 울림이 오지 않는 그런 한자도 쓰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명나라의 만력 이후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상가들이 과연 기존의 어떤 권위라든지 전통에 굴복해서 그대로 따라한 따라 리스트들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찾아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자기가 그 문장 가면 짓는 문장에 대해서 또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끝까지 찾아가려고 했던
네.
그런 사람들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정근 교수님의 세 번째 강연이었습니다. 글쎄, 저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아니라 타인이나 시대의 욕망을 혹시 내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아하.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그런 이 동양 철학 가운데 인물들의 삶의 삶과 철학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강연 중에 남정민 씨는 혹시 가슴에 와닿는 말 있으셨어요?
지금 그 원경도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 참 와닿네요. 내 마음에 울림이 오지 않는 것은 난 한자도 쓰지 않겠다.
아.
저는 평생 못 쓸 것 같은데 혼자 스스로
아닙니다.
계속 베껴
쓰고 있어요.
네.
아.
감탄사만 쓰라는 말씀.
우리가 제 말은 감탄사만 쓰라는 게 아니라 쓰고 있다는 거지 이미.
교수님.
우리가 아라고 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느낌이 있으니까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은 그렇게 쓰면서 다른 말은 자꾸 의식을 하면서 뭐 멋있는 말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쓴다는 거죠. 그냥 느낌이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되죠. 원초적이네요.
그렇죠.
가장 나다운 얘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 알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또 네. 소설이라든지
네.
일상이라든지 구어체가 등장을 합니다.
구어체.
그 이전까지는 문어체 위주였다가
네. 네.
생활에서 쓰는 말들을 작품 속에 그냥 그대로 가져다잖아. 그런데
네.
물론 한편에는 좀 격이 떨어진다. 비속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훗날 조선 후기 정조도 그런 글을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사례가 있기도 하죠.
그게 어떤 낯섦에 대한 부정인 그쵸? 것 같기도
예,
해요.
예,
그죠? 그래요. 책을 읽다 보면 진짜 그래 이거야 하면서 책상 앞에 왠지 써두고 싶고 책에도 밑줄 쫙 긋고 싶고 하는 그런 나의 인생 철학으로 삼고 싶은 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정민 씨는 왠지 이거 고르지 않았을까?
어떤 거요?
김성탄의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맞나요?
예, 저 도대체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제가 이거 골랐거든요.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토요 인문학 콘서트가 이렇게 얕은 저의 철학 지식에 물을 주어서 새싹을 틔우게 하니 이 또한 즐겁지 않냐는가
아까 소진에서도 일치하듯이 김성탄에 대해서도 일치를 하고
계속 찌찌뽕이에요.
그러네요. 네. 진짜 아주 까마득한 옛날 옛적에 공자님 맹자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걸 보면은 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그렇지,
이야기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 드네요. 교수님.
간단합니다.
네.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네.
공자도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박혜진 아나운서나 남정민 씨도 사람이고
네.
저도 사람인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인데
예.
이런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끝나는 시대가 된다면 또 사람이 달라지겠지만
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넓고 다른 것 같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측면이
그렇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문학이 진짜 그야말로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그런 학문이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에
맞아요.
비슷한 게 아닐까. 이 책에 나오는 중국 역사의 장면 장면들과 오늘날 한번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은 시대일까요? 남정민 씨, 뭐
전 그냥 정말 되게 신기한 게 고전을 읽으면 정말 많은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때도 우리 오늘날에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그때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네.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때도 뭐 지금 공자는 뭐 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맹자는 또 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순자 이분도 예의를 얘기를 했는데 의가 이분은 약간 법치주의적인 쪽의 의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보면 살다가 이게 좀 더해지고 또 살다가 더해지고 살다가 더해지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어디 상처 좀 많이 받으셨나 보다.
데스노트를 하나 살려고요?
아 그래요. 뭐 굉장히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답을 구하기는 사실 오히려 오늘날이 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 혼란의 시대에 살아갈 것인가. 동양철학에서 답을 찾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동양철학이나 서양철학이나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떤 바로 정답을 찾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나를 위한 책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측면에서 저는 그냥 자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원.
데이터, 자원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어떤 자원이라는 것은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이거나 힘이거나 물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을 이어나가려고 그러면 생각 주머니라든지 생각 덩이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부터 없는데 모든 걸 가지고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은 신만 가능하지 인간은 가능하지 않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전이 이제 동양이든 서양이든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내 삶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측면, 맞부딪히는 측면 이게 물로 하면 함유가 되겠죠. 함께
네.
흐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측면들에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생각했고 공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의 실마리를 가지고 이제 내 삶으로 물을 이렇게 대어 끌어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하나의 자원이 돼서 내 삶을 좀 더 합리적이고 또는 지나간 뒤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신 봤다 그리고 뭐 맥을 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각자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광맥을 찾아내면 자기가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오늘날에 이제 생활 밀착형 고민이라고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 그것에 대한 이제 해답의 열쇠도 이런 철학적 이 철학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 옛날 제자들이 질문하면 공자와 맹자가 대답을 던져줬던 것처럼
네.
우리 고민에 대해서 교수님이 고전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 걱정되는데요.
자 먼저 공자님께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남정민 씨부터 해볼까요?
공자님,
네.
신공자님. 행복에는 서양이건 동양이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저의 미래에 대해서
네.
좀 불안하고
예.
무섭고 그런데 이걸 좀 극복하려면 어떤 생각으로 평소에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게 좋을까요?
역시 어려운 질문을 책을 많이 읽나 그랬느니 우리가 네. 이제 그 미래라고 하는 거는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다가오지 않은 시간의 거리를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10년 있어요. 10년 뒤에야 찾아올 일을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한 1년쯤 있어야 되는 일을 또는 그런 또 10년 뒤에 찾아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즉 내게 지금 다가오지 않는 현실화되지 않는 그 시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제 각각
네.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할 때 고민이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경우의 수가 10년 뒤에도 그럴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남정민 씨가 10년 뒤이면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이 될지
예.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금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는 콧방귀 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느 중에는 뭐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너무 가까이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10년이든 5년이든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변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지 않고 지금의 나가 그대로 10년 뒤라든지 5년 뒤에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렇다 보면 그 두 가지만 잘 조절하시면
네.
내게 떨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 10년은 10년만큼 떨어져 있고 5년은 5년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때 문제될 때 내가 서 있을 때 시점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10년이나 5년 뒤에는 엄청나게 내 스스로가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저 초등학교 때 보면 운동장의 시설에 이 철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그러면 1학년이나 유치원 다닐 때는 그걸 한번 잡아보려고
아,
온갖 길을 다
발이 안 닿으니까
그렇죠. 안 닿으니까 껑충껑충 뛰다가 안 되면 짜증내다가 그죠? 네. 괜히 돌 가지고 때립니다. 맞춰서 분풀이 한다고. 아니면 또 엄마 아빠 잡고 안아달라고 그래서 잡아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떡하죠?
발이 넘치죠. 너무 그냥, 쉽게 턱.
그냥 잡습니다. 그냥 예, 예. 거기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서
예.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도 일을 못하는데 나중에 그때 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키가 커버려서 철봉이 저절로 잡히는 것처럼
아하.
그 사이에 자기가 엄청나게 바뀐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네,
참 명쾌하고만 아주. 복제는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 자, 이제 제 차례인가요?
다음 물어보시죠. 용해요, 아주.
신공자님. 그. 이건 좀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려운 건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질문은 제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이런 건데 왜 요즘에 어른 아이들이 많잖아요. 성인이 되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내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맞아. 선택장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혹은 뭐 누가 인도해 주는 대로 삶이 이끌려 가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
아,
아까
맞아.
그 이타고에 예. 관한 그 삶과 철학 얘기하면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런 어떤 어른아이들, 지금의 어른아이들이 앞으로 그래도 성숙한 인간으로 좀 살아가려면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야생성을 획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
뭐 차주마라든지 이런 네. 것도 결국 뭐 어떤 야외 프로그램, 리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내에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바깥의 우연을 허용하는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사람의 어떤 관심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내가 뭐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남들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지만 그러나
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보이고 예민한가라고 하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거냐 그러면 네.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거나 이야기할 때 담담하지만
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질문을 뜨면 아주 예민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라고
네.
하면 대수롭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한테.
네.
그러나 예민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느끼는
네.
그죠.
아, 뭘 물어봐요.
그렇죠. 그렇게 어, 말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아,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노후.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죠?
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그거 진짜 큰일이네요.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할 때 자기 스스로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뭐 10가지든지 20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거 하나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체크해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핵심적인 코어에 있는 거죠.
네.
내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 아이야 이전의 아이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먹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옷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가 그러나 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또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 자기 대에 있어서 무엇이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지.
없게 예.
아.
그런 것을 몇 가지만 추려보면 그걸 모으면 그게 바로 what I am.
네. 뭐,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가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예, 예. 네. 처음부터 한번 체크를 해서 해봐야
저는 누구인지 다음 주에 새롭게 만날 수 있으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질문들, 그 답을 동양철학에서 찾을 수가 있죠. 책을 통해서 그 답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방송 소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신정근 교수님의 책 동양철학 인생과 맞짱뜨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소개해 드릴까요? 이현우의 나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이현우 나의 노래. 음악이 딱 나가자마자 신 교수님께서 아 역시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맥락과 다 있다. 이 노래는 나의 노래니까.
나의 노래니까. 그렇죠?
또 그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우리는 그런 거 다 해요.
아까 욕했던 것도 말씀드릴까요?
신 교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으니까. 자, 효도와 희생, 복종과 인내의 동양 철학이 아니라 도전과 모험, 비판과 혁명이라는 동양 철학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고 있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자, 이제 신정훈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이 남아있는데 마지막은 파괴와 창조의 변증법이라는 주제로 파괴와 창조의 재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동양 철학이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신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 청해서 듣겠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습관적인 동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던 신발, 입던 옷, 먹던 음식, 먹던 냉장고에 어제 먹었던 음식 꺼내서 먹습니다. 별 탈 없는 한 또는 별 새로운 일이 없는 한 늘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우리가 권태를 느끼거나 왜 나는 다르게 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워낙 관성의 힘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강해서 생각만 하다가 또 잠깐 어떤 파문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파문이 있는 것처럼 잠깐 생각만 했다가 또 금방 습관이라든지 관성대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에 대해서 결별을 한번 선언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좀 새로 살아야겠어.
그렇죠.
새로 태어나자 이렇게.
그렇죠. 뭐 여성분들은 머리를 깎거나 그죠. 뭔가 자기의 변신을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모하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양주라는 사람. 예, 예. 이렇게 할 때 어떤 파괴와 창조 그러면 신들의 이야기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저 그렇게 늘 흘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어떤 가꾸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내 삶에는 파괴와 창조라고 하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파괴라고 하는 걸 점점 무시무시하거나 참혹하거나 전쟁처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점점 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익숙한 것과 결별이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더 이상 나의 삶의 어떤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과 헤어지는 것. 뭐 더 간단한 건 그겁니다. 이 사람하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랑했을 때 헤어짐에 대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헤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보다도 미래에 가치 있는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처럼 파괴라고 하는 게 꼭 전쟁이라든지 부순다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장면만 연상할 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익숙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결단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만 내린다 그래서 다른 삶이 이어지지는 것이 바로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다시 질문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 바꾸자. 바뀌어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질문 하나가 또 생겨납니다.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맞바꿔요. 왜냐하면 변해야 되지 바뀌어야지 생각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난 돈이 없어. 여행을 맞아요, 가는 삶을 맞아요. 살고자 싶은데 난 돈이 없어. 나는 또 지금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
맞아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결국은 맨날 꿈속에서나 삶에 있어서 늑두리처럼 바뀌어야지 생각하지만 결국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여기 만약에 방송에 어떤 30대 어떤 뭐 7세, 8세 또는 5, 6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님이라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 저도 딸 아들을 키울 때 부인하고 영화를 한번 보러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다면 네가 우리 아이를 주말에 봐준다면 네가 나도 또 네가 그럴 때 일도 한다고 봐주겠다. 품하신 거죠. 그러면 돈도 안 드리고 시간을 맞바꾸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영화를 보러 가지 못해. 근데 영화를 못 보니까 맨날 우울해. 네. 그러면 결국은 영화를 못 보는 인생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갖추어 있고 충족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 하나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아쉬운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이제 인생일 뿐인데 그런 인생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라고 했을 때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붉은 냄비 아시죠? 구세군의 자신 낭비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안 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맞아요.
요즘 누가 현금 가지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드물잖아요. 구세군 책에서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티머니 카드.
예, 카드를 대면 2,000원씩 자동 결제되는 걸 생각을 해냈어요.
맞아요.
그러면 왜 기부금이 안 거치지? 라고 걱정만 한다고 그래서 길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돈 내라고 어떻게 협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좀 제안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던가요?
진짜 지나가면 카드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실제로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예진 아나운서가 안 보셔서 그렇지.
제가 현금만 늘 챙겨야지 그 생각만 하다가 그 인생으로 살고
그러니까
있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부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비친 거예요.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현금이 없어. 그냥 지나치면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부딪혀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파괴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전쟁이라든지 폭력 같은 물리적인 장면이 아니라 심리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갈 때에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건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자꾸만 지금에 있어서 못한다라는 이야기 저는 저 친구들이나 학생들을 설명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인터뷰를 하면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저것 때문에 못했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은 결코 나아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변명은 했지만 결국 못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게 충족된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파괴와 창조라고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자유롭게 계량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 또 현실에서 실천적인 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생각이 그를 닮은 행동을 낳게 되고 그러한 행동이 되풀이 되다 보면 거대한 변화가 생기고 그런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 어제와 다른 나가 생겨나 있게 됩니다. 어제와 다른 나, 즉 미래의 나를 만나는 것이 창조와 이런 파괴가 변증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나에게서도 의미 있는 사건이고 그런 미래의 나를 얼마나 많이 만나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그만큼 밀도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자유를 줘서 어제와 다른 나,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네요. 그렇죠? 어쨌든 발을 한 발 뛰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자, 신정근 교수님이 준비하신 강연을 이렇게 모두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동양철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 혹은 몰라서 비롯된 동양철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런 커플들이 조금 벗겨진 그런 느낌이네요. 어떠셨어요?
일단 책 읽으면서요. 동양철학사와 함께 중국 역사도 조금 읽어본 듯한 살짝 혀로 간만 살짝 본 느낌 자세히 모르니까요. 근데 좀 이렇게 뭐 서나라, 주나라, 뭐 춘추 그리고 정국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또 우리 진행되어 있는 과정이 연대별로 나와 있잖아요. 되게 보기가 편했고요.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도전해볼까? 어? 이 생각이 드는 그렇죠? 시간이었어요.
네. 방송만 다시 보기를 할 게 아니라 책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점점점. 네.
그 책 에필로그에 보면요. 중용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셨더라고요. 예. 여기서 말씀하신 중용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읽으면 될까요?
예, 뭐 중용 그러면 어떤 네. 절대적인 균형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이제 기우뚱한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접시를 돌리거나 뭘 하다 보면 계속 기우뚱기우뚱 하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예, 계속 그렇죠.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떤 두 양극단이 있으면 그게 한쪽으로만 쏠려가지만 그게 넘어진다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로잡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극단으로 나아가더라도 그 극단은 다시 다른 극단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고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 중용이라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하고 어울리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험을 모험에서 더 낙오되거나 떨어지지 않고 모험을 지속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용인 거죠.
아.
그런 측면에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양 두 가지의 어떤 산술적인 가운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우리 저 어떤 제주를 넘을 때요 아무 표정 없이 미동도 없이 건너가는 것보다 기우뚱 기우뚱 하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가슴 졸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떨어질 어떡하지? 탄성도 하는 탄성도 내면서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다 건너가면 그냥 아무 미동도 없이 건너간 사람은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네, 네.
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을 네. 열광적으로 와 하는 소리와 살려고 그러면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중용을 통해서 모험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간과 사건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왜 대과 없는 인생, 삶이 마치 성공한 인생이고 뭐 그냥 큰일 없이 잘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심심한 인생이잖아요.
굉장히 심심한 인생이네요. 진짜 그렇게 네. 듣고 보니까. 네. 좀 기우뚱하지만 그런 기우뚱한 균형을 잘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좋겠네요. 이 동양 철학이 가르쳐준 인생과 맞짱 뜨는 법. 글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셨는데 그걸 한 줄 정리해 주세요 하면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아닙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요?
이게 세상의 앞에서 당당하게 라든지 나답게 살아가는 게 아주 좋은 말입니다.
네.
나답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네. 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거나 짜여진 각본의 나가 아니고 내가 채워가고 우리가 인생은 저는 하얀 도화지라든지 또는 네. 컴퓨터 같으면 초기 화면이죠.
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쓰고 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꾸만 어떤 짜여진 나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습관의 힘에 의해서 좋다, 편안하다, 안정되어 있다 이런 느낌에 의해서 자기를 길들이지 마시고
네.
또 다른 삶을 살아보면서 나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 이 책에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지금 봄 계절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맞아요, 주제이기도
맞아요.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설렘으로 뭔가를 시작할 때 네. 도전도 더 하고 싶고 모험을 즐기게 되는데 남정민 씨는 어떤가요?
일단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동양 철학 인생과 맞짱뜨다에서 보여지는 많은 동서양의 대철학자들이
네.
얘기한 것들이 막 어렵고 무섭고 이랬는데 말씀을 듣고 또 책을 읽고 조금 이제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아 그렇게 겁낼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쫄지 마세요.
예, 아 쫄지 마라. 예, 맞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해진 아나운서.
아 저요. 네. 저도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어. 저는 동양 철학은 사실 접근하기조차도 되게 어려운
맞아요.
학문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뭐 굉장히 그 쉬운 설명이 사실 한 몫을 했고요.
예, 예.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적인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맞아요.
생각.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어떤 제가 가지고 있던 틀을 한번 파괴시키는.
오늘 한번 네, 깨셨네요.
깼어요.
예, 예. 깼어요.
원앙창.
예.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일만 네. 남았는데 좀 많이 노력해야죠.
네.
자, 동양 철학. 우리가 이제까지 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 오해, 혹은 뭐 처세서 혹은 심신 수양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런 것들 말고 그 안에서 삶의 지혜와 도전이라는 두 글자를 오늘 생각하게 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두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정민 씨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승열의 나라 보내드리면서 다음 주 토요일에 토요일 인문학 콘서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박혜진이었습니다.